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 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늘 시험한 카드로 미사일은 이란 북부 지역에서 발사돼 남동부 지역 1,40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어제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하면서 이번 발사가 이란의 억제력과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미 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망명 신청 목적이 아닌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어제 자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경 개방을 규정한 생겐 조약을 다시 이행하도록 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들은 47만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망명 신청자는 46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 팔레스타인 과격 분자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숨지고 이스라엘인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격범은 어제 유명 관광지인 자파 항구 보도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로 인해 미국인 테일러 앨런 포스 씨가 사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공격을 무분별한 살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한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난하고 성공적인 평화회담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추가 10개년 방위 지원 계획과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ISIL 핵심 지도급 인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4일 시리아 알샤다디 인근 지역에서 ISIL 고위 지도자인 타르칸 바티라시빌리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ISIL이 최근 알샤다디 전투에서 시리아 지상군에 계속 패하자 ISIL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바티라시빌리가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SIL 자금 분야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진 바티라시빌리에 대해 미국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4년에도 거의 3%가량 석탄 소비가 줄었습니다.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이 많은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영국에서요. 12만 명에 달하는 성인 남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영국의 의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내용은요. 키 작은 남성이 키 큰 남성보다 돈을 적게 벌고 여성의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이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키 작은 남성이 연간 소득 $4,000 정도를 좀 덜 벌었고요. 여성은 $2,700 정도 소득이 낮았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 방송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이 꼽은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신장을 소개했는데 한 183cm쯤 되더군요. 미국인 남성 평균 신장이 한 175cm 정도 되는데 비교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남성이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들의 키도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평균 신장이 180cm 정도 되더군요. 말 나온 김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장을 봤더니 1186cm입니다. 전 세계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키가 큰 대통령의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역대 미국 대통령의 평균 신장을 훨씬 넘는데요. 대통령의 연봉은 정해져 있지만 퇴임 후 경제 능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0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신의주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폴 매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Say, Say, Sa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성장세 둔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난민 위기 해소 방안은 이행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이 방안이 난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시험 발사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소비량은 43억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7%나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도 3% 가까이 석탄 소비량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 성장세가 둔화된 것도 석탄 소비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지난 20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뒀지만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네.
이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수력과 태양발전 등 청정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 사용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3.7% 감소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5%나 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석탄 연소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죠.
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도 석탄 소비량 감소의 원인이라고요?
네, 중국은 최근에 성장세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인 6.9%로 떨어졌습니다. 또 리커창 총리는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성장 목표를 6.5에서 7% 구간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올 들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면 그만큼 석탄 소비량도 줄게 되겠죠.
네. 하지만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석탄 소비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이 석탄 소비와 탄소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등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집중된 구조고 이에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편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서요. 앞으로 추진하는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 이 석탄 소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네요.
네,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한 해 석탄 소비를 50억 톤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43억 톤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장 시설과 건설, 또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 기술 등을 도입해서 석탄 소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가요 유럽의 난민 위기 해소 방안 이행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오늘 터키 이즈미르에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회담을 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난민 위기 해소 방안을 지지하면서 이에 이행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합의안이 이행될 경우에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난민 문제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합의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어제 12시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초안에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요.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터키로 대규모 송환해서 난민 자격 심사를 한 후에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온 난민과 이주민들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사실 앞서서는 이 시리아 출신 난민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주민들은 돌려보낸다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번 초안은 이제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인을 포함해서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보낸 후에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한편 터키는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에 터키에 있는 같은 수의 망명자들을 유럽연합에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항해에 나서는 것을 막고 또 합법적인 루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대입니다.
네, 하지만 유엔하고 인권단체들이요, 이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나요?
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요, 국제법에 보장된 난민 보호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인권단체도요, 터키가 난민들이 송환되기에 안전한 국가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밝혔는데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다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제한적인 망명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요, 이번 초안은 국제법에 위배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난민하고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합의한 초안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서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그런 개념은 위험할 정도로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오전 이란 북부 알보르즈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르 H와 카드르 F를 한 기씩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각각 사거리가 1,700km와 2,000km인 미사일들입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이들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이란 영토를 가로질러서 1,400km 떨어진 남동부 해안의 표적에 향해서 발사가 됐고요.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지난 며칠간 이란 곳곳의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300km, 500km, 800km, 2,000km의 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란의 시험 발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발사가 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적 국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에 대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앞서 이란의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네,
유엔 안보리 산하 이란 제재위원회는 이란의 이런 시험 발사가 관련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이란이 그런 제재를 거부하고 있죠.
네, 이란은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보고서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과는 해석이 다르죠.
네.
하지만 핵합의를 보면은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재를 8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미시간주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4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승리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는 먼저 본인의 허락을 받는 게 좋다는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네. 앞서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가장 큰 반전은 미시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한 건데요. 네. 50% 지지를 받으면서 48%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른 겁니다.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쉽게 승리할 걸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꽤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 샌더스 후보는 백인 인구가 많은 주에서 주로 강세를 보여왔는데 네. 이 샌더스 후보가 미시간주처럼 인구가 많고 또 인종이 다양한 곳에서 승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번 승리에 큰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신이 내건 정치적인 혁명이 미국 전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Let us be prepared to tell the billionaire class they cannot have it all. Come out and vote next Tuesday. Thank you.
네, 샌더스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이 억만장자들이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자면서 함께 일어서서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미시간주는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제 선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밖의 패배를 한 클린턴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샌더스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Running for president shouldn't be about delivering insults. It should be about delivering results for the American people.
네,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 출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인신 공격성 발언을 자주하는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네.
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은 성공한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다고 말했는데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시간주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지율 차이가 그리 크진 않았네요.
네, 50% 대 48%니까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주에서 누가 이겼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니까 어제 획득한 대의원 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시간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어제 진정한 승자는 클린턴 후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미시시피주에서 이 83%라는 높은 득표율로 압승했기 때문에 인데요. 뉴욕타임스 집계를 보면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시시피와 미시간주에서 대의원 87명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이보다 훨씬 적은 69명을 얻는 데 그쳤죠.
네.
네, 현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공화당 경선 결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미시간주하고 미시시피 두 곳에서만 선거가 실시됐지만 공화당은 4개 주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와 미시시피, 아이다호, 그리고 하와이주에서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이다호를 제외한 3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아이다호에서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시간주의 경우 여론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하고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무난히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37%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2위 테드 크루즈 후보의 득표율이 25%였으니까 두 자릿수 꽤 큰 표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주로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남부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미시간주 승리는 앞으로 오하이오나 일리노이 같은 중서부 주에서도 이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8일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I can be more presidential than anybody. I can be more presidential if I want to be. I can be more presidential than anybody. You know, when I have
16 people, 누구보다도 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감답지 않다는 이 최근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16명이 그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미시간주에서 최근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 개표 초반에 크루즈 후보를 앞서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25% 대 24%, 약 1%포인트라는 그 근소한 차이로 크루즈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루즈 후보는 중서부 아이다호에서 45% 높은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 트럼프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네.
이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게 뻔하다면서 자신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want to see Donald Trump as the nominee, and if you don't want to see Hillary Clinton as the president, which is the inevitable result of Donald Trump being the nominee,
네, 만약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단합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자, 또 공화당 주류 세력이 세력인 트럼프 후보 대항마로 믿는 걸로 알려졌던 마르코 루비오 후보 어제 성적 어땠습니까?
네, 어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미시간과 미시시피주에서는 그 케이식 후보보다도 낮은 지지율로 꼴찌를 했고요.
네.
이 아이다호와 하와이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최근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운동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I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 the winner of the Florida primary next Tuesday will be the nominee of the Republican Party.
네, 루비오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네.
이 플로리다주는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아, 그리고 이 15일부터 공화당은 승자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허용하게 되죠.
예, 플로리다주도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죠.
맞습니다. 또 99명이라는 많은 대의원이 이 플로리다주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 루비오 후보는 반드시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하겠다면서 이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반 트럼프 진영이 플로리다 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 비난 광고를 대거 내보내고 있다고 하죠.
네, 어제 잠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1,000,000를 들여서 이 트럼프 후보 비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플로리다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이 TV 광고를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런 광고가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경선 일정 좀 살펴보죠.
네, 공화당은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워싱턴 DC에서 경선을 치르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플로리다주와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전 세계에 많이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또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하죠. 인터넷상에서요.
네. 뭐 사진도 많이 올리지만 음식이나 또 자녀 사진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터넷에 자녀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퍼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꾸준히 그런 지적을 해왔는데요. 이 최근에 당사자들인 어린이들은 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와 미시건 대학교가 공동으로 249가정을 조사했는데요. 어린이들은 10살에서 17살 사이였고요. 인터넷과 전화기 등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을까요?
네, 뭐 운전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든가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인터넷을 하면서 딴청 부리지 말기 이런 뭐 누구나 예상 가능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한 가지 연구원들을 놀라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의 대답이었는데요. 아, 제발 본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놀랍다는 건데요.
네.
이 워싱턴 대학교의 알렉시스 히니커 씨는 조사 결과 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부모들은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에 관련된 일을 공개하는 것을 이 자녀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 자신의 사생활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 사진 공개를 둘러싼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또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은 2004년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출범했습니다.
네. 자, 부모들이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까요?
네. 플로리다 대학교 법률 전문대학원의 스테이시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들이 아기가 있어서 자녀들의 인터넷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뉴욕타임즈 신문에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이나 인터넷의 지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자신이 SNS에 올린 아이들 사진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걸 이 부모들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또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공개되면 이 없애고 싶어도 무차별 확산할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부모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요. 프랑스는 이 사생활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프랑스에서 SNS에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이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 보도를 보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프랑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SNS에 사진을 공개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생활 침해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이 현행법상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한다면 최고 징역 1년형 그리고 벌금 4만 5천 유로 그러니까 미화 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프랑스 경찰도 자녀의 사진 공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이 프랑스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니까 자녀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경찰은 특히 이 아이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이 이런 사진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몇몇 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사진을 지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시카고가 부릅니다. Hard to say I'm sorry 들어보시죠.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지난 6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답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낸시 레이건 여사. 한편 남편을 성실히 내조한 헌신적인 아내로도 유명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낸시 레이건 여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40대 퍼스트 레이디 낸시 레이건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부모와 헤어져 산 유년 시절.
낸시 레이건 여사는 1921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의 원래 이름은 앤 프랜시스 로빈스고요. 낸시는 어릴 때 얻은 애칭입니다. 낸시 여사의 아버지인 케네스 로빈스는 중고차 판매원이었고요. 어머니 이디스 러킷은 연극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낸시 여사가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낸시 여사는 메릴랜드에 사는 이모 집에 맡겨졌다는데요. 워싱턴 제퍼슨 대학교 정치학과 제임스 벤지 교수 도움 말 잠시 들어보시죠.
And for the first two years of her life, her mother took her on the road with her, so she would end up sleeping in dresser drawers and things like that.
처음 2년 동안은 어머니 이디스가 공연하는 곳마다 낸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극장 대기실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재우곤 했는데요. 낸시가 두 살인가 세 살쯤 되자 그런 생활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메릴랜드에 사는 언니 집에 낸시를 맡겼습니다. 낸시 여사는 한 5년 동안 이모 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네, 하지만 낸시 여사가 8살 때 어머니 이디스가 로열 데이비스라는 시카고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와 재혼하면서 낸시 여사는 어머니와 다시 합칠 수 있게 됐고요. 새아버지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배우의 피.
낸시 여사는 연극배우였던 어머니와 연극을 좋아했던 새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유명한 연극 영화 관계자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는데요. 낸시 여사는 명문 여자 사립대학인 스미스 칼리지에 진학해서 연극을 전공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 백화점 판매원, 간호 보조사 같은 일을 거쳐서 29살, 여배우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에 미국 영화의 본산인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배우 친구들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할리우드 배우 생활하면서 의사와 소녀 등 모두 11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Don't be so restless, Michael. Walk on the terrace or come help with the announcements. All this changes my own plans a little.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낸시 레이건 여사의 육성입니다. 낸시 여사가 출연한 11편 모두 별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낸시 여사는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과의 만남과 결혼.
낸시 레이건 여사가 할리우드에 진출한 1949년 무렵 미국은 메카시즘이라고도 하는 극단적인 반공산주의 운동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낸시 여사는 공산당에 동조하는 배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걸 발견하곤 깜짝 놀라서 당시 배우협회 회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한눈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한 해 전에 부인과 이혼한 상처가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새로 결혼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데요. 하지만 3년 후에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정치인 남편을 위한 내조의 여왕.
낸시 레이건 여사는 결혼 후 몇 년 뒤에 배우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남편의 내조에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67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낸시 여사는 사실 남편이 정치에 뛰어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정해지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I,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낸시 여사는 1989년까지 8년 동안 백악관의 안주인으로 지냈는데요. 낸시 여사는 남편에게 정치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요. 남편 주변 인물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백악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도 듣고 있고요. 낸시 여사의 이런 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점성술사를 백악관에 자주 불러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낸시 여사는 백악관에 있을 때는 마약 퇴치 운동, 그냥 안 한다고 말해라는 뜻의 Just Say No 운동에 앞장섰고요. 백악관을 떠난 후에는 남편이 알았던 알츠하이머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에 대한 평가.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 낸시 여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2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4명 중에 3명은 낸시 여사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못했다는 소리인데요. 하지만 두 번째 임기 말에는 65%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낸시 여사가 퇴임 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은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헌신과 사랑은 미국민에게 깊은 인상과 울림을 남겼습니다. 낸시 여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이 매기는 역대 퍼스트레이디 평가 순위에서도 올랐는데요. 199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36위 최하위권이었지만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15위였습니다. 워싱턴 제퍼스 대학교 정치학과 제임스 벤지 교수 도움말 들어보시죠.
Everything she did for her husband. What more can you want out of a first lady, really?
낸시 레이건이 한 일은 모두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퍼스트 레이디에게 더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퍼스트 레이디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은 남편이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가 없었다면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한 명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없었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남편 로널드를 만난 후에야 진정한 삶이 시작됐다고 말했던 낸시 레이건 여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동반자였던 셈입니다. 네, 뉴스 따라 듣기 오늘은 미국의 40대 퍼스트 레이디 낸시 레이건 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Alice, are you still upset? Alice, 너 아직도 화가 나 있니? 라고 묻자 Alice는 Yes, I am. 응, 아직도 화 나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에이, 별거 아닌 일로 속 태우지 마. 그럴 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내버려둬. 라고 합니다. Alice는 It's not tha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어휴, 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on't sweat the small stu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Today's phrase is don't sweat, S-W-E-A-T, sweat, the small, S-M-A-L-L, small stuff, S-T-U-F-F,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 This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important. It basically means to not worry too much about the details. Don't sweat the small stuff를 직역하면 작은 일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마라가 되는데요. 즉,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라, 사소한 일로 열받지 마라 라는 등의 뜻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알레스에게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속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라고요. 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because it's only going to trouble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너만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Let's review. When you tell someone, don't sweat the small stuff, you are telling them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that important. Don't sweat the small stuff.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id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enough. 'Cause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ought to stay or head on out the door. Just one. What are we doing wrong? Just once, can we find a way to finally make it right? To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We could just get to it. I know we could break through it. I gave my all, but I think my all may have been too much. The Lor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we're always blowing whatever we've got going. And it seems at times with all we've got, we haven't got a prayer. Just once, can we figure out
Where are we going wro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3월 9일 오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세뮤엘 바보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바버는 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14살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대학에 진학해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바버는 이후 1936년 20세기 최대의 명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를 발표합니다. 무겁게 누리내리는 정숙함과 경건함을 자아내는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 플래툰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바버는 이 밖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2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을 포함해 수십 개의 곡을 작곡합니다. 바버는 이후 1958년과 1963년 각각 오페라 베네사와 피아노와 협주곡 1번으로 두 차례에 걸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바버는 현재까지 20세기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59년 3월 9일 오늘.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다리, 오뚝한 코와 커다란 눈이 마치 숙녀같이 예쁜 바비 인형이 미국 뉴욕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On March 9th, 1959, at an American International Toy Fair, Barbie was unveiled to the world wearing her famous black and white striped bathing suit.
당시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인형은 종이 인형이거나 갓난아기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른처럼 예쁘고 날씬한 몸매의 바비 인형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비 인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 장난감 회사인 마텔사의 창업자 루스와 엘리어트 핸들러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집에서 예쁜 숙녀 모양의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딸에게 종이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한 숙녀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바비 인형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비 인형은 이후 1976년 100년 뒤 공개될 타임캡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바비 인형은 현재까지 10억 개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1초에 2개꼴로 팔리는 등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